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하루하루 숨쉬는 매 순간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유진 목사고요.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벌써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마중 식구 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 설렙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이 장은 격변하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투, 도망, 배신, 그리고 기도와 간구. 이 장은 신앙이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철저히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6절을 은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벗어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쥐고 내려왔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건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묻는다는 거였어요.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또 4절에도 다시 묻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걸 한 번으로 끝내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가 한번 묻고 나서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또 다시 묻는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네. 두 번 물었는데요. 한 번 묻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왜 두 번 물으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저거 못하겠는데요. 하고 싶을 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하라는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작마당은 그 광야에서도 좀 언덕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그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마을의 중심지 같은 곳이에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언덕 위에 바람이 잘 통하는 모든 곡식들을 모아서 쌓아놓는 그 곳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사울한테 가서 달려가서 알리면 당장 사울이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도전을 다윗이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라. 네가 타작마당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진심이세요? 제가 진짜 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다윗의 생명은 보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시는 거예요. 사울이 안 죽여도 블레셋 손에 죽을 수도 있고 어디 모압왕 손에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으면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 맞죠?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내가 아직 안 죽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하실 일이 있고 나와 만나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셔서 누군가를 살리실 의지가 있으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살려두시고 여전히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또 묻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꺼내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묻고 내게 나아오라고 우리가 두려운 것을 감추고 도망가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정답대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피신해서 감추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나오고 또 나한테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찾아가는 이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동사 샤알은 단순히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고 응답을 구하고 방향을 구하는 그런 대화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인도해 주시는 목자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사울은 항상 자기 뜻을 고집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자기 뜻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윗과 사울이 신앙이 차이가 확실히 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관찰입니다. 정답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묻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창피해도 질문할 수 있죠. 그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두 번 또 질문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라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길라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길라라는 성읍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이 도시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었죠. 흥미로운 건 길라가 철기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타작마당은 수확한 곡식을 쌓아두고 말리는 곳이었는데 그 곡식을 도둑맞는 일들이 빈번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이 잦았습니다. 다윗은 추격당하는 사정이 있었으면서도 길라의 주민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윗은 목숨 걸고 구해주었는데 길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하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또다시 물었어요. 그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내가 구원하고 도움을 준 자들이 다윗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순종해서 길라로 들어갑니다. 이게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로 걸어가셨죠. 발을 닦아주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다윗도 그 감정을 아주 조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 자매님이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4절을 읽어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길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길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길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길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길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길라를 떠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정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 황무지, 스립, 마온광야 그렇게 계속 아둘람에서부터 출발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행동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이 계속 성공적으로 피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상호적으로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피하고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는 동행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이로 인해 광야 속에서 두 사람의 우정이 다시 피어났고요. 저는 요나단의 고백이 참 아름다웠어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 맞아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뭉클하게 남더라고요.
네, 그것이 사랑이자 순종 그리고 희생이죠. 자기가 앉을 의자를 다윗이 차지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집안에서 유일하게 미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자입니다.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움직였던 자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인데 다윗에게 진짜로 주어진 선물 같은 우정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런 전적인 선물 같은 우정이 있으신가요? 언제 사람이 아 참 내 인생에 주신 선물 같다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구가 선물 같다고 느꼈을 때가 제가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외롭고 어려울 때 예견하지 못한 그런 친구의 배려 그리고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럴 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 친구가 참 나에게 선물 같은 친구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려울 때 네. 진짜 우정을 발견하죠. 네, 네 은미 자매님.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어도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과의 우정이 선물 같다고 느끼는데, 우연처럼 만난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 시작이 되는데, 제가 실수한 것도, 그럴 수 있다라면서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됐고, 저의 어떤 모습도 뭔가 예쁘게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사람인데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마 하나님이 제 삶에 주셨던 주신 그런 선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처럼 그렇게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가 또 마중 식구들에게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는 또 다른 배신이 등장합니다. 유다지파 안에 속한 10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합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혈연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네요. 그러니까 외부보다 내부에서 찌른 칼이어서 다윗이 더 아파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바위로 피신하게 도우시잖아요. 결국 사울은 다윗을 잡기 직전에 블레셋의 공격 소식을 듣고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나눴는데 이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둘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이 끝날 때까지 외부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내부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정 같은 선물을 만나기도 하고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겪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간 바위, 그 바위는 갈라진 바위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 이름은 그 상황에서 붙여졌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장소를 지정하시고 이름을 주십니다. 피난처를 주실 뿐 아니라 그 장소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건 그 장소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억,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다윗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장소, 거기서 부른 노래 또는 거기서 드렸던 기도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혹시 두 분은 그런 구원의 장소가 있으시면 생각나시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아, 네.
친구 따라 그냥 갔다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러면서 계속 다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배 중에 갑자기 막 은혜 받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쭉 믿음을 가지게 됐고 신앙으로서 삶에서 순간순간 기도로 이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교회가 그 장소라는 거는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또 사라 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그 장소는 새벽기도 나갔던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위로를 왕창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던 이제 그 장소에서 은혜를 받은 거라 제가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그 장소가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아직까지도 7, 8년이 됐는데도 남아있거든요. 네, 다윗이 나중에 이거 찬양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맞습니다.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네.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장소 또는 이름, 노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으면 아, 이 냄새 내가 어디서 맡았었지? 하고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마치 이렇게 바위, 갈라진 바위라는 이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또는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이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구하고 강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장소, 기억의 공동체, 기억하는 우정, 이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요.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한 그 기억들은 바위처럼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너무 자주 묻지 않고 결정하고 피하지 않고 부딪히고 또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답이 있으셔서 물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이고요. 때론 피하게 하시고 때론 보내신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죠. 마치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인 순간에 요나단을 보내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보호를 누릴 때,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에게 선물처럼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런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 나를 선물이라고 생각할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어려울 때, 누군가가 외로울 때 그 옆에 있어주는 선물이 되고 싶다는 기도가 되고 우리 마중 식구들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선택 앞에 서 있을 때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울의 칼끝이 가까워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처럼 고난 중에 함께 울어줄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붙여주셨기에 다윗이 그 고난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요나단처럼 선물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윗이 그 일라와 14일을 지나며 계속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길이 맞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넘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급히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도망치는 고통이 아니라 피하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믿게 하여 주세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바위로 원신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피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광야 한복판에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목마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마종 식구들에게 주님 응답이 되어주시고 선물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얼굴을 맛보아 하는 은혜가 우리 마중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 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지난주에 조금 쉬면서 지냈는데요. 그래서 좀 한 이틀에 한 번씩 뭐 산책도 하고, 네, 평온한 한 주를 보내다가 왔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평온해 보여요. 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게 되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뭔가 눈치가 좀 덜 보인다기보다 안 보이고, 좀 더 신나게 예배 드리고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네.
네, 그래도 각자 또 즐거운 삶을 살다가 또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열심히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끝에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점과 악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던 중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 지도자가 도전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던 모습이 통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들의 죄악들만 더욱 드러나게 되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네, 그렇죠. 아주 통쾌한 모습이었죠. 자, 그렇게 20장 말씀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자,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21장 말씀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과 또 그들의 신앙관을 바로잡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신앙관을 바로잡아 가신다고 하니 왠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해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자, 1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성전에 나오시는 모습을 의미하면서 또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라는 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나요?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고 돈 바꿔주는 자들의 판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운영되고 있었던 장사판을 엎으시면서 성전의 본래 역할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본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도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성전이 종교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악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바라보시며 성전을 본래의 존재 목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종교 권력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성전에서 나오신 거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성전이 본연의 존재 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인 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라고 하면 자 성전에는 이제 뭐만 남게 되는 걸까요?
건물만 남게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건물만.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수님께서는 앞서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런 선지자를 돌로 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요?
네,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모습이 성전의 모든 역할이 끝났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이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뭐라고 했다고 하고 있나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가리키며 성전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앞에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장 46절, 4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냉엄한 질책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심으로 성전은 빈 껍데기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나요?
성전이 곧 서기관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성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신앙에서 떠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의 신앙적 세계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신앙적 세계관의 전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자 상징이었어요.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 민족이 멸망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BC 586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 왕 시대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고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 보니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이들에게 있어서 곧 민족의 멸망,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게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방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곧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짐은 곧 종말이다. 자, 이러한 통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세상이 곧 멸망할 거라고 할 거라는 말로 들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곧 있으면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데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정말 끝이 오기 전에 뭐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자,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다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마지막 때가 언제 오며 또 어떤 징조가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니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는데 그 시대에도 그렇게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가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나라나라마다 끊이지 않고 수없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 열심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앞서 사람들은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거냐라고 물었잖아요.
네, 목사님.
자,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끝이 아닌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올 때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의 끝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아닌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세상은 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둘을 구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목사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무너짐은 곧 세상의 끝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진 것과 세상이 끝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군요.
네, 바르게 이해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일은 별개의 일이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도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지진,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마지막 때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보통 AD 80년에서 90년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불과 10여 년 전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AD 60년 중엽부터 로마와 유대인 사이에서 전쟁을 시작했고 치열한 전쟁 끝에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진압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짓밟혀버린 거예요.
아까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만일 성전의 무너짐은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는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한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세상의 끝이 온 것은 아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희망이 꺾여버린 것은 아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의 끝을 구분하셨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시대 속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종종 이야기하셨던 누가복음을 가장 처음으로 읽게 되는 1차 독자를 향해 말씀하시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성전이 무너진 걸로 인해서 요동할 때가 아니다. 더 중요하게 지켜나갈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누가복음 21장 12,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발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고 옥에 갇히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16, 17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 또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아까 누가복음이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황제였어요. 즉, 누가복음은 이러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될 것이니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으로는 앞으로 찾아올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복음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의 시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미소자매 말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절대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채 고난의 시기를 견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힘들어도 무조건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뭐라고 하셨는가?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혹 권력자들의 행포로 인해서 몸이 상하고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영혼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게 될 것이며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9절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그렇죠.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성전 신앙,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때로는 내가 세워놓은, 내가 자랑하는 나의 성전, 나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 듯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무너짐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아멘. 제 믿음도 그렇게 날마다 진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낸 인내가 우리를 그러한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이 무너지는 듯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복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이 있으면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려면, 그 바리새인들은 계속 성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성전이 만약 무너지면 세상도 끝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 아니었던 거죠. 성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본질적인 거를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우리도 가끔은 이런 성경의 말씀이나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질적인 걸 깨닫지 못하고 좀 껍데기만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본질적인 거를 깨닫고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지하자매는 어땠어요?
힘들어도 무조건 견디라, 버텨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내로 인해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북조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도미티누스 황제의 시대처럼 어쩌면은 또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그 본질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늘 힘내시면서 또 믿음의 길을,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단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